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그막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구약 시대에는 세 가지 절기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기억하는 것은 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애굽 땅에서 모든 장자들이 죽는 형벌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구원을 얻는 증표를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시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지켜나가는 동안에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그리고 지정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는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절기를 세 절기를 지켰는데 하나는 유월절이요 하나는 오순절이요 하나는 칠칠절입니다. 구약시대의 오순절은 그렇게 험한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거친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시고 반석에 샘을 터뜨려 주시고 어두운 길에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역사가 지난 후에 자기들의 발자취가 우리들이 걸어온 자취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해서 이 백성을 인도하신 역사임을 깨달으면서 이제는 노예 생활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심을 밭을 주시고 또 씨앗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적당한 물을 주셔서 원래 가나안 땅도 참 척박한 땅입니다. 거기서 갈릴리 호수를 저 높은 헐몬산 꼭대기에 이슬을 풍성히 내려주셔서 그 이슬이 헐몬산 밑에까지 내려와서 요단강 상류에 바위구멍을 내게 하시고 조그만 요단강입니다. 절절절절 흐르는 요단강 물이 쌓여서 갈릴리 호수가 되게 하시고 그 갈릴리 호수를 통해서 농사짓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 수확을 거두는 때에 성령으로 감동해서 이것은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다. 우리는 노예였다. 우리는 억울한 삶을 살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출애굽의 역사를 주셨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 그리고 40년 광야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곳으로 들어와서 일곱 족속을 다 멸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보호하셔서 우리가 밀을 추수하고 보리를 추수하고 이렇게 풍성한 곡식을 얻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지를 주셨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렇게 나라를 이루게 하셨다. 거기까지의 축복으로 기뻐서 하나님 앞에 우리나라 현실적인 비유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의 기쁨을 그러나 내세까지를 바라볼 수 없고 구원까지를 기대할 줄 모르는 이생주의 문턱을 넘지 못한 구약시대의 신앙의 제일 꽃은 제일 아름다운 절기는 오순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로 들어와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입니다. 구약은 옛 약속입니다. 신약은 또 새로운 약속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앞으로 주셨는가, 또 어떤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는가 하는 문제를 항상 점검하고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구약 시대의 구약의 약속은, 옛 약속은 메시아를 너에게 보내리라. 이 말씀은 내세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너희들의 노예 생활, 애굽에서 바빌론에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억울하게 살아온 너희들의 노예 생활이 다 청산될 것이다. 너희들의 나라가 영원히 설 것이다. 우뚝 설 것이다. 창대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의 제일 큰 약속이 메시아를 보내리라 하신 약속입니다. 그 메시아가 언제 오셨습니까? BC 4년에 오셨습니다. 사실은 AD 1년에 오셔야 하는데 로마가 그리스도 교회의 역사를 계산할 때에 우리가 옛날에 호적이 잘못된 사람들이 많았죠. 애를 낳아놓고도 신고를 몇 년씩 안 하고 있다가 출생신고를 하는 식으로 세상의 헤아림은 그렇습니다. 이 로만 캐톨릭이 기독교를 AD 300년에 인정하고 공포하면서 소위 기독교의 행세를 하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그 연대를 이왕이면 AD 1년을 찾아서 예수님의 탄생 횟수를 알았으면 좋았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4년이 뒤늦게 와서 그 연대를 챙겼는데 지금까지 그 오류를 시정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고 보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BC 4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임을 믿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곧 하나님 나라로 회복된다는 예언의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왔습니다. 그 시작이 AD 26년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죄를 다 구속하신 역사를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니 구속의 피를 십자가 위에서 달려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속량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것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여 오리라. 이 약속은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예수님의 유언 중에 약속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실 것을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장차 너희를 데리러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영원한 하늘나라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으면 한 200년, 한 300년 더 사는 게 아닙니다. 영혼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예정대로 메시아를 보내시고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 탄생하시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3년의 생애를 제자들을 통하여 진행하신 후에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역사 속에 우리의 속죄의 구속의 역사가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당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일러주어도 헤아려 아는 사람이 지극히 적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우리는 무엇이냐? 우리는 이 이스라엘이, 이 유대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보내신 자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큰 왕국을 회복하고 떵떵거리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이 예수가 죽었으니, 그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열두 제자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언제나 신실한 약속이요, 우리의 역사 속에서 증거를 주시었고 또 증거를 받는 약속이십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냥 하늘나라로 돌아가시지 아니하시고 40일을 이 땅에 있으면서 저 갈릴리로, 그리고 주의 제자들을 찾아서 40일 동안을 머무르셨습니다. 그리고 흩어졌던 제자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시고 가장 가까운 승천하신 산 감람산으로, 내가 이제 하늘로 오르리라, 너희가 나를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본 것 같이 내가 다시 구름을 타고 너에게 오시리니 하는 위대한 약속의 선언과 함께 명령을 하신 약속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내가 가면 너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내가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을 내가 받아서 지금 너에게 부어주리라. 그러니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다, 우리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그런 얘기를, 이 사건을, 이 예언을 너희가 증거하고 싶지만은 너희들의 이 모습 가지고는 또 실패할 것이다. 그러니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요한은 물로 세례를 너에게 주었으나 나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니 너희는 이 성령을 받으라.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히 저들은 주님이 부활한 걸 보았기 때문에, 주님이 승천하신 걸 보았기 때문에, 아, 우리는 이제 겁내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가 나가 전하겠다고 용기 백배한 결심을 하지만은 인간의 힘으로 마귀를 제패할 수가 없고 인간의 힘은 유한한 것이고 인간의 지혜와 용맹은 보장이 되지 않는 것이니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누구의 권능을?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내가 받았듯이 너희가 이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을 받고 전하라, 그 말이다. 권능을 받고 전하라. 그러면서 성령 받을 곳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모이든 마가 요한의 다락방입니다. 감람산에 모였던 사람이 한 500여 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한 사람은 약 120여 명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신 약속을 500여 명이 믿었다고 하면, 다 들었다고 하면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은 한 120명이나 될까? 저는 그런 비유를 해봅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는 120여 명만 순종자들이 모였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놀라운 사건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다락방 길은 120명밖에 안 됐습니다. 저는 그것을 늘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한 500여 명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며 그 성령 받기를 힘쓰는 사람은 120여 명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늘 해봅니다. 오늘 이 기록이 사도행전 2장에 집약되어 있는데 이 2장 1절로 끝절까지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성령을 받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 어떨 때에 성령을 받았나, 성령을 받고 나서 무엇이 생겼나, 그런 일을 오늘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한번 조명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전에 유대교라든지 그 전에 로마교라든지 그 전에 있던 힌두교라든지 그 전에 있던 불교라든지 모든 종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언장인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내가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예수께 부름받은 사람은 참 포도나무에 붙여진 가지입니다. 그런 거로 너희가 나의 약속을 믿고 내가 내려주시는 성령을 너희가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험해지든지 아무리 어떤 역경을 당하든지 어떤 비운을 만나든지 그것은 관계하지 말고 너희는 나를 내게 붙어있고 나를 쫓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교회와 성도가 되리라 하는 약속이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 가서 열심으로 성령을 기다리는데 성령을 기다리는 태도가 어쨌느냐, 한 곳에 모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도 기도가 따를 때에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잘 듣습니다. 성경 공부를 잘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믿는 대로 믿음의 기도가 따르지 아니하면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나타난 증거를 보십시다. 이 2장에 있는 말씀을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허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성령이 나타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으로 나타났는데 우리가 보게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 받은 사람의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말 합니다. 오늘 요즘 김 집사님 참 은혜 받았어. 성령이 충만해. 어떻게 알아? 아이, 보면 몰라. 말씨가 달라졌어. 말씨가 달라졌어. 아이, 태도가 달라졌다니까. 그전에는 기도하는 모습도 그냥 대강대강이어서 그냥 하나님 왔습니다 하는 정도였는데 기도도 보면 아주 은혜로워. 기도의 음성을 듣지 않아도 기도의 모습만 봐도 압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이 자녀들이야 합니다. 은혜는 보여지게 받아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보여지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어떤 변화가 왔어요?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권능을 받았어요.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이 말은 타국어를 말할 수 있는 복음 전하는 자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설레 모였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던 저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는데 그 임하는 모습을 그 지방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다 알도록 성령이 임하였어요. 우리 교회에 성령이 임하면 우리 교회에 성령이 임한 줄을 이 근방 교회까지 다 알도록 나타나는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에버그린 교회가 저희 교회가 여기 와서 입당 예배를 드리는 것을 소식을 듣고 장로님 권사님들이 찾아왔을 때 저 친교실 쪽으로 들어오면서 어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손을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이슬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할머니의 이슬처럼 풍성한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신령한 눈을 가졌기 때문에 에덴 교회 위에 내리는 신령한 은혜를 보았어요. 신령한 은혜를 보았어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여러분들 위에 내리는 신령한 은혜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습 속에서 개개인의 모습 속에서 보아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아내가 성령 체험한 여러분의 모습을 무엇을 보았습니까? 몰라. 너는 어떤 거룩한 변화가 내게 왔느냐? 성령의 역사는 악한 역사를 선한 역사로, 무기력한 역사를 권능 있는 역사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곧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에 임함에 그 성령의 역사로 권능을 행하면서 변화를 행하면서 여기 우리 성경에 있는 대로 생각해 봅시다. 무식했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설교를 하는데 막 다른 지방 말을 쓰면서 요즘 말로 하면 영어를 하면서 불어를 하면서 독일어를 하면서 막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저 사람들이 무식했던 사람들 아니냐? 저 사람들이 갈릴리 의부였던 사람 아니냐? 엊그저께처럼 예수를 졸졸 따라다니고 우리가 예수를 잡아 죽일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아니냐? 불과 열흘 동안 저들이 기도하더니 저들이 성령을 받는다고 하더니 이것이 성령을 받은 증거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때를 지어 자꾸 모여드는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아, 저들은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들인데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헬라어로 말을 하든지 히브리어로 말을 하든지 자기들의 말로 듣는단 말입니다. 자기들의 말로 들어. 김 목사가 설교를 하든지 박 목사가 설교를 하든지 이 목사가 설교를 하든지 누구의 설교는 마음에 들어 누구의 설교는 어려워서 못 듣겠어 그런 일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의 입에서 권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면 무식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 믿은 지 얼마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걸 다 소화를 하더란 말이에요. 아, 구약의 역사를 아멘 아멘 하면서 이해를 하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열심히 나오더란 말입니다. 거룩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구제 사업은 안 하던 손길에서 사랑 있는 역사가 구제의 역사가 일어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못하던 사람들이 봉사의 활동에 앞장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외침이 큽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라는 외침이 자꾸 줄어들어갑니다. 왜냐? 자기들이 성령 체험하는 것을 최고의 지식이요 최고의 방법이요 오직 복음을 전할 능력도 성령을 받으므로 설교를 들어 이해할 수 있는 힘도 이해력도 순종의 힘도 성령을 받으므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 얻었다는 확신도 성령을 받으므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누가 보증해 줍니까? 남편이 보증해 주면 구원을 받은 겁니까? 부모가 보증을 해 주면 구원을 받은 겁니까? 성령의 보증이 보증됨으로 담대하게 나는 이전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전 세상을 즐거워하던 사람이 아니다. 그전처럼 내가 술에 도박에 재미를 붙이던 그런 더럽고 추한 인간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복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권세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허락하여 주셨다. 내가 그 성령을 받았다. 내 그 약속을 구원의 은총을 입었다. 아, 나는 구원받았다. 아, 그러니 옛날처럼 살 수가 없구나.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100년 미만의 나그네길이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고 축복을 입은 우리는 영혼을 향하여 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국회의원을 하는 것이라든지 뭐 명예를 얻는 것이라든지 사업을 크게 하는 것이라든 그런 목표를 바꾸어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게 주신 구원을 가지고,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이게 그래서요, 이 각각 모든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와서 모든 각각 가득 찬 120명 성도에게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외국어를 능하게 하는 사도들이 아주 표간하게 증거를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무식하고 성경을 설교를 들어본 일도 없, 아직 그때는 성경이 없는 때예요.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신약 성도들이 체험했는데 그것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가 AD 50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20년 후에야 마태가 기록했어요. 그럼 마태가 그걸 기록하기 전에 기록했던 성경이 우리 갈라디아서예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나중에 보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성경이 구약밖에는 없는 때예요. 아직 주님이 기록한 말씀들을 다 외울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는데 마태가 유대인을 위하여 기록했어요. 그리고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오늘까지 살아온 주님의 역사, 교회의 역사, 사도들의 역사, 집사들의 역사를 다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약속의 증거들을 성경으로 확증하게 되었어요. 오직 그때는 성경을 찾아서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도 없어요. 성경이 없으니까, 구약의 기록밖에는 없으니까. 그러나 그 마가의 요한의 다락방에서 받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일에서 지혜로웠어요. 모든 일에서 모르는 게 없었어요. 제가 이 강단에서도 한없이 반복해서 되풀이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성령을 받으면 모르는 게 없어져요.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망설이는 일이 없어요. 기도하면 답이 나와요. 지혜의 답이 나와요. 기도하면 갈 길이 결정나요. 해야 할 일이 발견돼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많이 은혜들을 받고 은사들을 풍성히 받았는데 각기 다르게 받았죠. 지식의 말씀을 받은 사람도 있고 지혜의 말씀을 받은 사람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같이 각색의 은사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되 은사를 각각 다르게 주셨지만은 성령으로부터 나누어 받은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이 땅에 탄생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이 받은, 각각 받은 은사를 모두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교회의 역사에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순종됨으로 말미암아 은사가 은사가 되고 참된 능력이 되고 참된 열매를 거두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식의 은사를 좀 가졌다 그래서 자기만 받은 줄 알고 모든 일을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고 자기가 제일 교회의 경험이 많다고, 그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는 잠을 자고 사람의 역사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파가 달라지고 교파가 달라지고 신학이 달라지고 신신학이 나오고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는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우리 원목사의 권유를 받아서 오늘 설교를 하게 됐는데 많은 기도 속에서 이제 다른 새로운 은혜와 또 앞으로 이 교회 속에 하나님이 드리어질 약속들과 또 우리가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교회 체험을 교인들이 처음으로 하면서 또 성도들이 은사 체험을 하면서 어떻게 초대교회를 순종해 나갔던가 받들어 나갔던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참고하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 강림 역사의 경험들은 우리에게는 어떤 경험이 있는가? 대개 보면 마태복음을 보면요. 마태복음 7장까지에서 산상수훈을 마치고 1장, 2장, 3장, 4장까지는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가지고 역사가 나오죠.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는데 8장서부터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따르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은 성결한 삶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새 신앙. 그전에는 예수 신앙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냥 여호와 엘로힘 신앙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탄생 예루살렘의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교회가 생겼어요. 그 예수 교회의 역사에서는 무엇이 나타났는가? 그런 것들이 오늘 2장 말씀에서 우리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합심 기도하면서 성령 받고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요즘 합심 기도가 우리 교회에 좀 부족하지 않은가? 아니, 우리 기독교계에 많이 부족하지 않은가? 그전에 많이 많이 세워졌던 기도원들이 텅텅 비어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 교회도 기도회가 많이 모여야 돼요. 기도회가 많이 모여. 단 좀 간추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세요. 기도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런 표준을 하고 싶습니다. 무엇을 보든지 기도하면서 보라 그 말입니다. 무엇을 듣든지 기도 속에 들으라. 무엇을 하든지 기도와 함께 시작하라. 진행 중에도 기도하라. 이루어질 때에도 기도하라. 감사 기도하라. 그러니까 숨을 안 쉬고 살아가는 법은 전혀 없죠. 숨은 우리 호흡은 1, 2분만 못하게 해도 비틀거리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호흡인 기도 생활이 끊어지면 끊어지는 만큼 비틀거리게 되었어요. 미혹이 올 때 비틀거리고 욕심이 생길 때 비틀거리고 화가 날 때 비틀거리고 그런 거로 항상 기도해야 돼요. 저렇게 아는 사람이 지나가면요. 아, 제가 아무개구나. 그렇게 끝내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사랑하는 아무개가 저렇게 지나가는군요. 어디를 가는지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그러기도 하세요. 그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혹은 남편이 혹은 아내가 혹은 자식이 기쁜 일을 주면 그걸 보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자식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귀한 부부가 만났습니다. 기도하세요. 좀 불편하면 하나님 불편합니다. 우리끼리 이렇게 불편하기를 하나님 원치 않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항상 기도하세요. 밥을 먹을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 밥 숟가락을 놓고서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잘 먹었습니다. 제가 전도한 사람 하나가 인천 제3교회에 처음으로 출석했는데 이렇게 기도를 깜빡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가대에 앉아있다가 그걸 보았어요. 저 녀석이 아주 그 경인 통학 열차에서 깡패 노릇을 하던 아이인데 내가 열심히 전도했더니 교회를 나왔더라고요.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성가대석에서 이를 보고 저 녀석이 나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라보니까 벌써 기도가 끝났어요. 그냥 이렇게 다 끝났어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마친 뒤에 달려가서 너 교회 나와줘서 고맙다 그러니까 내가 와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왔어요. 그래. 한 번 오는 게 뭐냐. 계속 나와야지.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 내가 하나 물어보자. 예. 너 와서 이렇게 기도하던데 뭐라고 기도했니? 그러니까. 별걸 다 물어보네요. 그래서. 그래. 얘기해봐라. 너 누가 기도를 가르쳐 줬냐? 아니요. 그래. 와서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내가 조금 늦었습니다. 다음에는 안 늦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하나님 늘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처음에 교회에 나온 아이가 고등학생인데요.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잘했을까요? 와보니까 예배 시간이 좀 늦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건 믿어지니까 하나님 내 오늘 조금 늦었습니다. 다음에는 안 늦겠습니다. 뭐 그만하면 됐죠. 그렇죠? 하나님은 진실을 원하십니다. 진실을 외워가지고 하는 기도 말고 꾸며가지고 하는 기도 말고 무슨 척하는 기도 말고 그냥 진실을 내놓을 때 하나님 그 손을 기뻐 잡아주십니다. 우리들의 기도 얼마나 진실한가. 우리는 얼마나 헛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가. 내가 기도해놓고 내가 믿지도 못하는 기도는 얼마나 있는가. 어느 할머니가요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오던 분이 마주쳐가지고 아이고 권사님 철야 기도했군요. 아직 손자가 아직도 병이 다 안 났죠. 어떡하죠. 모르지 뭐 죽을랬는지 살린지 밤새도록 믿습니다. 우리 손주 꼭 살려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물어보니까 모르겠대요. 죽을는지 살는지 모르죠. 그런 진실이 없는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진실은 어디서 가져오느냐. 인간에게서는 진실이 나오지 않습니다. 욕심 때문에, 자랑하고 싶은 것 때문에, 잘나고 싶은 것 때문에 인간은 그 이상을 항상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것이 욕심입니다. 뿌리가 욕심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진실해집니다.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인간의 원죄는 욕심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두가 다 욕심의 죄로 넘어집니다. 믿음의 생활도 욕심의 죄로 넘어집니다. 또 한 가지 오늘 크게 기억할 것은 성령 체험이 부족한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고 하니 그것은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나왔던 일시적 역사이지 지금은 성령 역사가 없다. 방언도 없다. 그 모두 하는 거 다 헛소리들이다. 그렇게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 모임 중에서 얼떨떨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높이심에 그 이름을 높이심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타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 예수가 약속하기를 내가 하늘나라로 가서 아버지께 받은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되 얼마든지 오고 오는 먼저 사람들에게 약속한 것이라. 목사에게도 장로에게도 집사에게도 주일학교 반사에게도 정령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 성령을 내게 주소서 내가 믿겠나이다.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변화를 원합니다 하고 진실이 사모하는 영혼을 가질 때에 우리에게는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부끄러운 것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역사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어지면 이뻐집니다. 예수 잘 믿으면 착해집니다. 예수 잘 믿으면 정직해집니다. 예수 잘 믿으면 불신 세계까지 도덕의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기준은 진실입니다. 진실 하나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어떤 변화를 가져야 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 이 교회 모든 교회 초창기는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초대교회 예수 1호 교회에서 일어났던 역사가 다 따라서 일어납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로 믿을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번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집을 갔더니 그 부인이 우리 아이가 요즘 독감이 걸려서 심한데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아 별걸 다 목사님들 근데 괴롭히냐고. 아 그까지 강기는 내가 해도 돼. 내가 해도 돼. 목사님 그만 두세요. 예, 제가 하겠습니다. 자기도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도 들으신다. 그런 뜻에서 보면 이해가 가죠. 그러나 기도는 주의 종을 믿는 기도가 더 큰 기도예요. 내 친구를 믿는 기도가 더 큰 기도예요. 김 집사, 박 집사, 나 이런 일이 있어 좀 위해서 기도해 줘. 그런 믿음의 기도. 교회 속에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일어난 기적을 말하라고 하면 제가 한없이 몇백 개도 하고 쓸 수 있습니다. 이건 기적이었습니다. 이건 기적이었습니다 하는 인명과 사건과 그 모든 걸 기록하라고 해도 우리 교회에서도 수백 개 기록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에는 믿음이 있는 교회의 역사에는 성령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교회 역사에는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앙의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우연히 있은 일이지. 아, 어떡하다 그랬지. 아, 그게 약국에서 고쳤어, 약국에서. 아, 그 침 맞고 난 거야, 침 맞고. 뭐, 하나님이 고쳐줘. 안 보입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한 하루에 찬송을 몇 장이나 부르십니까? 셀 수 없이 불러야 돼. 셀 수 없이. 항상 불러야 돼. 제가 어렸을 때는 만날 460장 찬송하고 434장이 단거리였습니다. 5살서부터 12살까지는 다른 찬송 부르는 걸 몰랐어요.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 단골 찬송이거든요. 예배 시작할 때, 가정예배 시작할 때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시작하면 온 집안 식구가 찬송 성경 가지고 또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예배를 마칠 때 되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요즘 제가 많이 부르는 노래는 Amazing Grace. 그 찬송을 더 많이 부르게 된 출발이 있는데 제가 알래스카 교회에 있을 적에 빌리 그레엄 크루세이드를 했고 그때 버브리시아가 따라다니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분은 다른 찬송 안 부르고 그냥 그것만 불러요. 하루 종일 불러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 부끄럽던 삶을 버리고 광명을 얻었다. 그 고백이 하루 종일도 불러. 콧노래로도 부르고 그리고 대중에도 나오면 그 찬송만 불러요. 그 빌리 그레엄이 우리 7인 위원회가 모였는데 거기서 할 말이 아는 너 좋아하는 찬송 한번 불러라. 그러니까 대부분 그 찬송을 불러요. 이 찬송을 부를 때에 은혜가 임합니다. 찬송은 우리의 은혜에 대한 고백입니다. 은혜 못 받으면 찬송이 힘들어요. 어떤 때 보면 목사님이 그냥 4절, 5절을 그냥 계속 부르자고 그래요. 또 부른 뒤에 또 반복해서 또 한 번 더 부르자고 그래요. 왜 찬송은 자꾸 반복해 부르는지 몰라. 그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은혜가 떨어지는 때예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찬송 부르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칭송을 하더라. 자기 목소리 사랑하려고 부르는 찬송 보고 칭송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 위하여 고백적인 찬송이 나올 때 그때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칭찬해요. 그 교회를 칭찬해요. 오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은 제한된 시간 속에 집에 가셔서 오늘 사도행전 1장 2장을 한번 반복해 읽으세요.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내게 들리신 말씀이 무엇인가? 내 변화는 내가 교회를 통해서 얻은 변화가 무엇인가?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얻은 거룩한 변화가 무엇인가? 아니 내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고 그랬는데 내게는 어떤 은사를 나누어 주셨나? 봉사의 은사인가? 어떤 은사를 주셨나? 기도의 은사를 주셨나? 찬송의 특별한 은사를 주셨나? 그걸 이 교회 속에서 아름다운 도구로 잘 모아서 드리는 성도의 충성된 신앙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